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걸어가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쁘게 그리고 매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또는 보석까지 넣어서 장식한 십자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였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 3세기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 관한 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의 사지가 뻗쳐질 때에 그들은 말뚝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가장 모진 고통 아래 결박되고 못이 박힌다. 그 시체는 새들의 모이가 되고 고약한 개들의 노획물이 되고 만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의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형 받게 되면은 그 죄수의 시신은 장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남은 것이나 땅에 떨어진 그런 것들은 개들이 물고 먹고 뜯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많은 문헌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의 문헌에는 십자가를 아주 치욕스러운 말뚝이다, 아주 비운의 나무다, 죄악의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고 또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극도의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많은 혐오하는 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처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그 초창기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던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은 그 어떤 죄수, 그 죄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경멸했겠습니까? 그래서 1세기의 로마 역사가라고 볼 수 있는 타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주인공인 이 옥타비우스, 아주 기독교 신자죠. 그리고 아주 심한 이교도인 가이 길리우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이 길리우스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나 믿을 만한 미신, 모든 참된 종교들을 파괴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이라고 이렇게까지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옥타비우스는 그 카이 길리우스가 하는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옥타비우스조차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 했던 카일 킬루이스의 공격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한 그 죄수를 예배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옥타비우스조차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처참한 곳에 달렸던 그 예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자 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좀 희석시키거나 좀 무마시켜서 좀 약한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하던 것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가현설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을 수가 있냐. 그것도 그렇게 저참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했던 소위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은 부활이 뭡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된 거죠. 가현설의 이단.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가급적 얘기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는 십자가는 빼고 다른 방법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소개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쁨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계시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아주 대단한 기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례전을 행하게 되면은 성례전이 가져다주는 그 신비로운 체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로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빼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빠진 그 나머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구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빼고 나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교도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신실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리톤의 그 순한 설교라고 하는 거, 그 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땅을 메고 가신 분께서 거기에 달려 계시고, 하늘을 고정시키신 분께서 거기에 고정되어 계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부여잡으신 그분께서 나무에 붙잡혀 계신다. 주인이 모욕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백성의 손에 살해당하셨다. 참 이상한 살인이다. 이상한 범죄다. 주께서 주인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뭐 가릴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 그 때문에 하늘의 빛이 사라졌고 낮이 어두워졌다. 십자가 위에서 벗김당한 그를 가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어두워졌다는 말이다. 뭐 이렇게 서른 일을 갔어요. 하나님이 죽으셨고 창조주가 죽으셨고 왕이 죽으셨고 주인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분의 얘기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역설적인 의미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제국 안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소개하고 있죠. 여기 18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여기 멸망하는 분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 이하로 23절 그 이하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거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은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로만 보면은 그것은 어느 범죄자라도 받게 되는 형벌의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형벌을 통한 어떤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 그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십자가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형당한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나 세계관과는 부합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어떤 종교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아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분을 신으로 받드는가. 이렇게 가지고 이 기독교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욕과 조롱을 뻔히 받으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받게 된 것도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임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17절에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베풀어야 되죠.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는 그런 세례지만 세례 베푸는 그것이 바울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하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의 사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뭐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세상적인 말이나 어떤 재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 부담 없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은 세상과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과는 부합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를 그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거만하게 아주 거만하게 앉아있고 그 거만하게 앉아있는 신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쨌든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좀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결국은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종교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종교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계시 종교와 수도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도 종교는 불교와 같은 거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누구나 다 나무함이 답을 하게 되면은 나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너도 하면 너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자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 불교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자기를 계속 수도하는 그러한 종교니까 수도 종교가 있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계시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 내려오신 그런 종교 우리 기독교 같은 거 그래서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내려오셨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생들이 그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그냥 부족해가지고 더럽고 초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느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먼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로 이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 하는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으로 그들 속에 전해졌을 때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얘기하고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초부터 만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수십 년째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믿고나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게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많은 갈등이 교인들 안에서도 생겨났어요. 어떻게 좀 세상과 마찰되지 않고 충돌되지 아니하고 아주 부드럽게 소통을 하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은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것 대신에 소통 잘하는 소위 말하면 세상과 잘 어울려서 별 갈등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끔찍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의 기회가 왔지요.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황제가 공인을 했고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헬레나가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게 되고 뭐 이런 정도가 되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욕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모욕의 대상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모여드는 대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 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다 와서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풍조까지 그 3세기 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부자가 되었지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직자들은 여태까지 순교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순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권력자들과 더 밀착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식들 중에 어느 하나는 성직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풍조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곳곳에 거대한 예배당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예배당 벽이나 그 위에 천정 같은 데는 아주 아름답고 보석을 박아서 장식한 그런 십자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터조차도 십자가 깃발을 든 군대가 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처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죽음의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의 심벌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십자가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게 됐고 그 십자가를 자기 옷에다가 붙이기 시작을 했고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랑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는 고난이다, 무슨 좁은 길을 걸어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해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무시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나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복을 받은 교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가니까 한쪽 구석에는 뭔가 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있어서는 구원까지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대신에 사람이 없는 모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 같은데 아니면 인적이 아예 없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막의 은자가 된다든지 수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는 이 기독교 전승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 전혀 다른 이런 흐름이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월 3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박히고 잘 장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박수를 치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예수님의 피가 배어있는 허름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 십자가 옆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식용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셨고 이제는 내가 내 두 어깨를 들이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편에 서 계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가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은 그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도 붙들고 전했을까요? 영광을 가져다 주거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십자가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는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상식과 모든 헬라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과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형틀로만 생각하고 경멸했지만 바울은 그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2절, 24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순절이 되면 억지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리적으로나 본성적으로 고난의 십자가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아래에서 놀다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아주 드물게 고난의 십자가 아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봐.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편안하지를 못한 겁니다. 익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명예도 추구하고 자리가 주는 힘을 추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걸로 여기면서 그런 욕망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눈뜨기가 무섭게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고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서 고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있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못 박힐 일이 없다. 십자가도 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할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글쎄, 그 정도면 말할 수 있나? 한국 같으면은 그저 어느 산간 벽천의 교인이라고 하고는 한 다섯 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라도 버리지 않고서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유대인도 헬라 사람도 로마인 사람도 모두가 다 조롱하다고 그 미련하다고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주장을 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단도 들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원형 경기장이라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 지금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문득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과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교황이 자랑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이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은과 금도 내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때처럼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다. 저 앞에 우리 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저 우마차들을 보세요. 가득가득 준비한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어떠세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니까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그런데 교황님 그때 그 베드로 사도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능력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날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다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유혹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나를 따라와 봐라 부르기를 하셨는데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어맞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도 얻어맞고 끌려당하고 고난받고 그러는 거죠. 예,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 신앙하고 너무너무나 다른 게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독교를 믿어왔습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한마디 더 붙이신 것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야 기독교인들은 훌륭하다 무슨 칭찬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믿는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비난받으면서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많이 많이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욕 좀 덜 얻어먹자. 욕 얻어먹지 않게 좀 해보자. 어떻게? 많이 나눠주고 봉사하면은 욕을 안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출발선에서던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욕을 얻어먹지 않을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욕을 기쁘게 얻어먹을 수 있는 내공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형편이라면 기꺼이 내가 믿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당하는 것까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어도 먹고 비난받는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붙들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라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리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는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욕 한마디 얻어먹지 않고 박수만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이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 아래로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조화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복음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 공무니만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옮겨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이 시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이러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에 만날 소망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강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니 성도에 남아였던 만드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님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들 바치며 살기로 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